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추석 전날 달밤에 마루에 앉아 온 식구가 모여 송편 빚을 때 그 속 푸른 푸콩 말아 넣으면 휘영청 달빛은 더 밝아오고 뒷산에서 노루들이 좋아 울었네. 저 달빛엔 꽃까지도 휘겠구나. 달 보시고 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대수풀에 올빼미도 덩달아 웃고 달님도 소리내어 깔깔거렸네. 미당 서종주 선생의 추석 전날 달밤에 송편 빚을 때라는 시 한 대목이었어요. 어젯밤에 이런 시간 보내셨나요? 연휴가 코앞에 다가오는데도 이번엔 영 마음이 들뜨지가 않네 하다가 또 달이 부풀어 오를수록 조금씩 조금씩 우리 마음도 함께 부푸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모두 어디에서건 정다운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여 앉아 달님도 같이 소리내어 깔깔거리는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9월 24일 월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넓은 벌동 저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9월 24일 월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이동원 박인수의 향수 전해드렸어요. 미당 서종주 선생의 시 한 대목 들려드리면서 추석을 맞은 오늘 이 시간에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요즘은 온 식구가 모여 앉아서 송편을 빚고 전 부치고 하는 풍경도 예전만큼 흔하진 않아서 이 시를 읽는 느낌도 왠지 아련한 추억의 책장을 들여다보는 느낌인데요. 요즘 서울 사는 자식 집으로 역귀성하는 부모님들도 늘고 있다고 하고 또 자식들과 함께 미리 성묘를 다녀와서 추석 연휴에는 가족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어서 명절에 송편 빚기, 음식 준비하기 뭐 이런 걸로 동네가 들썩이는 풍경은 좀처럼 보기가 힘들죠. 그치만 형식이야 어떻게 변하든 우선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1년의 겨울과 봄 사이 또 여름과 가을 사이에 딱 알맞은 계절에 설과 추석이 있는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또 귀경길도 일찍들 나서신다고 해요. 아침 일찍 차례 지내시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상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좋은 추억 또 넉넉한 마음 많이 갖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9월 24일 월요일이에요.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라디오 주치 시간에는 손발톱 무좀의 치료법 등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드릴 거고요. 9988 건강길라잡이에서는 정형외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체의 신비 의학 이모저모 시간에는 인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피부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해 주세요.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라디오 주치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모시고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질문은 인터넷 라디오 미니를 통해서 김기동님이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김기동님은 발톱 무좀에 대해서 거의 매일 질문을 올려주시는데요. 일단은 8월 14일에 질문 보내주신 내용을 토대로 방송을 한번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보내주신 내용이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가까이 약을 먹어야 한다는데 먹는 약이 무섭습니다. 간에 치명적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에요. 먹는 약의 부작용도 알려주세요. 발톱 무좀약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말을 들어서 겁이 나거든요. 또 발톱이 빠져 없어지면 걷지를 못하는 건가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무좀약이 무서워서 지금 약을 드셔야 되나를 고민하시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위험한 건가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에 다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이 무좀약도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최근에 소개된 3세대가 있습니다. 예전에 1세대 약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전 제가 막 의사가 돼서 한 20년 전까지도 1세대 약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약은 간에 부담이 줬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현재는 1990년, 2000년 이후로는 거의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리고 2세대 약도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네.
그런데 일부 환자분들에게 간에 부담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주 일부. 2세대. 저는 2세대 약으로 치료를 환자분들 많이 해드렸거든요.
네.
근데 최근 한 5, 6년 사이에 3세대 약이 나왔어요. 네. 간염이 있는 분들, 비형 간염이 있는 분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제들도 나온 겁니다. 즉 간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고 네. 신장으로 배설되는 즉 콩팥으로 배설되는 약물까지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무좀약 먹으면 간 나빠진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아주 옛날 얘기고 간장 약을 같이 드실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안전한 무좀약이 의사 처방에 따라서 그 처방에 따라서 약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무좀약을 먹는 약이든 아니면 바르는 약이든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편이어서 금세 방심하고 또 치료를 중단했다가 재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무좀 치료 관련해서 우리 피부과 교수님이나 피부과 전문의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재밌어요. 제대로 치료만 하면 무좀같이 쉬운 피부병도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최근에 나온 약들이 다 좋다는 거예요. 바르는 약도 그렇고 뭐를 먹는 약도 그렇고.
네.
실제로 바르는 약을 쓰면은 한 일주일 미만이면 싹 피부병들이 사라집니다.
와, 그렇게 빨리요?
그리고 먹는 약을 먹으면 한 한 달 정도면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제대로 치료하기만 한다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이 무좀을 불치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주일 바르고 사라지면 낫겠지 하고 모든 걸 중단하시거든요.
아.
실제로 증상이 없어지고 깨끗한다는 판단이 한 후에도 의사가 처방한 기간만큼 일주일이 아니라 뭐 8주간 발라주세요. 그러면 8주를 다 바르고 약물을 12주간 드세요. 그럼 3달이잖아요. 3달을 다 드세요 해도 다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피부에 잔존해 있는 포자, 즉 무좀은 곰팡이 균이잖아요. 남아서 언제 다시 꽃이 피어날지 모릅니다.
이 휴대폰 4324번 쓰시는 분도 무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손톱 무좀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좋은 치료 방법이 없는지를 문의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손톱 무좀하고 발톱 무좀은 원인과 치료 방법이 다른 건가요? 어떤가요?
네. 손톱 무좀하고 발톱 무좀 보통 손톱 무좀만 갖고 계신 분들은 아주 드문데요. 손톱 무좀만 있는 경우는 손으로 물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발톱 무좀이 왼쪽 엄지발가락이 있다.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오른손 손톱, 왼손잡이 같은 경우는 왼손 손톱으로 옵니다. 그 이유는 긁어서. 그래서 균은 보통 같은 균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치료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 피부의 일부인 손톱, 발톱은 혈관이 많이 분포해 있지 않죠. 그래서 오랜 시간 장기간 약물 복용, 먹는 약과 바르는 약, 또 우리가 매니큐어, 페디큐어라고 해서 투명한 액체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네.
라카 타입이라고 하는데 그걸 또 꾸준히 발라줘야 돼서 더 많은 인내심이 요구되는 게 손톱, 발톱, 조관 무좀입니다.
근데 무좀은 워낙 흔하기도 하고 재발도 잘 돼서 무좀 치료에 뭐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하는 그런 속설도 참 많은 걸로 아는데 제가 들었던 것 중에는 식초에 정로환을 넣어서 바르면 뭐 무좀이 싹 사라진다더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거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초가 삼간 불태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네.
실제로 이 정로 안에는 크레졸 성분이 있어요. 이게 주로 살균 성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식초는 그 식초 자체가 산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의 살균 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식초 또는 정로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크레졸 성분이 만약에 가벼운 무좀이 아닌 이 피부가 갈라져서 혈관까지 노출돼 있는 복합 세균 감염까지 진행된 무좀인 경우에는 오히려 2차 세균 합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치료한다면이라고 말씀드리는 이 무좀에
네.
이 정로안을 식초에 넣어서 하는 것은 제대로 치료한다면의 그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시도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무좀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평생 발 무좀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발가락이 손가락처럼 벌어져 있는 개구리 발가락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구두를 많이 사는 편은 아니지만 꼭 두 켤레를 동시에 사서 번갈아 신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두나 운동화가 건조된 상태로 한다. 그리고 발을 건조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무좀이 있는 분이 있으시면 집안에서 맨발로 다니는 거를 피하셔서 가족 내 무좀균이 퍼진 걸 막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휴대폰 뒷자리 7470번 쓰시는 분의 질문이에요. 만성 변비 좀 탈출시켜주세요. 엄마는 변비약을 한 주먹씩 먹고요. 딸내미는 초등학생 때부터 약을 먹고 있고요. 35살인데 아직도 힘듭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앞서 본 무좀만큼이나 변비도 아주 흔한 질환인데 그래서 그런지 아주 심각하게 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랜 기간이라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겠죠.
그렇죠. 2014년도 우리나라의 대한소화기기능질환운동학회에서 굉장히 길죠.
네.
무슨 얘기냐면 장운동만 전문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제 동료도 이거 전문, 제 대장주치의가 이거 하는 교수님이신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명 중에 4명은 변비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자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중에 33%는 민간요법이나 또는 일반적인 변비약에 의존해서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변비라는 게요. 보통 어느 주기로 변을 봐야 정상으로 볼 수 있는 건지 그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을 배변을 하더라도
네.
시원하게 잘 봤다는 느낌이 드시는 경우라고 하면은 변비가 아닙니다. 예, 실제로 뭐 식사량이 많지 않은 아주 마른 분이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1회 또는 2회 배변을 해도 시원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변량이 또 반대로 많아요.
네.
많은데도 한 주에 3번 이상 배변을 했는데도
네.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변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육이 약해진 것처럼
네.
장 운동이 떨어지면서 이완성 변비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나타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만 봐도 시원하게 봤다. 그러면은 변비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연 주신 분의 그 모녀의 경우에는 어떤 원인 때문에 변비가 생겼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두 분이 일상적으로 변비약을 계속 드시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렇게나 뭐 몇 년 이상씩도 갈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 이 배변 관련 전문의 선생님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대로 진단되지 않는 상태로 변비약에 의존하면 게으른 장 증후군이라는 게 나타난답니다. 게으른 장 증후군. 변비약을 먹어서 모두 내성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은 만성화된 상태에서 변비약을 끊어지면은 변비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고
네.
분변 매복이라고 해서 아주 진짜 딱딱한 돌멩이처럼 변이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바이오 피드백 등을 통해서 즉 우리가 요가, 명상, 그다음에 항문 자극, 장 운동 자극 등을 해서 원인부터 치료를 하셔야지 계속 약만 찾다 보면은 게으른 장 주근이 나타나서 나이가 드시면 더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드시는 음식이라든지 뭐 습관이라든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겠군요.
그렇죠. 우리가 열이 나면 열 나는 원인을 찾고 가 가래가 나오면 그런 원인을 찾는 것처럼 변비도 이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 스마트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면 10분이고 15분이고 계신 분들인데 이런 경우에 네. 더 많은 이런 배변장애 나타날 수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양치를 3분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배변도 3분 이내 이렇게 규칙을 정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청취자분의 질문 내용 토대로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닥터유의 퀴즈 내주시면서 마무리할까요?
오늘 우리 프로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김기동님께서 올려준 질문이에요. 손톱에도 생길 수 있고 발톱에도 생길 수 있고 발가락 사이도 생길 수 있는데 한번 제대로 치료하면 참 치료가 쉬운 피부질환인데 아닌 이 피부질환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네, 오늘 정답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 휴대폰 문자번호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노래 한 곡 전해드릴게요. 나훈아의 노래입니다. 머나먼 고향. 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월요일에는 우리 몸의 뼈와 관절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형외과 전문의 남기세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6702번 쓰시는 분의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정쩡하게 허리를 굽히면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발바닥이 저려요. 왜 그런 걸까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어정쩡하게 허리를 굽힌다라고 표현하시는 걸 보니까 허리를 깊이 숙이는 게 아니라 살짝 굽혔을 때 통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허리도 이렇게 아프시고 또 발바닥까지도 저리는 증상, 이건 어떤 문제 때문일까요?
이 말씀하시는 증세로 보아서 그 디스크라 불리우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병의 경우에는 허리를 뒤로 젖힐 때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잡아지면서 다리가 저린 증세가 생기고요.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를 숙일 때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간판 탈출증이라면 척추뼈 사이에 어딘가에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추간판 탈출증이란 척추뼈 사이에 이 뼈끼리 부딪히는 것을 막아주는 쿠션 작용을 하는 이 말랑한 젤리 정도의 디스크가 있는데요. 이곳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디스크가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이 디스크를 감싼막이 터지면서 이 터진 디스크가 뒤쪽 또는 후 외측으로 탈출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바로 뒤쪽에 있는 척추신경을 누르게 되고 이로 인해서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에 방사통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추간판 탈출증으로 허리가 아픈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발바닥까지도 저릴 수 있는 건가요?
예.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터진 디스크가 누르는 신경이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인데 이 돌출된 디스크로 척추신경이 눌리면 눌린 신경은 눌림과 동시에 염증이 발생하고 허리 통증과 함께 신경통, 즉 방사통이 발생하게 되고 이 뇌는 다리로 가는 신경이 아프니까 다리에 병이 있지는 않지만 다리에 병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다리에 통증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사통이라는 게 목에 그 목 디스크가 있을 때 팔이나 손가락이 저리는 거랑도 비슷한 거군요.
예, 맞습니다. 허리에서 디스크가 터질 때 눌리는 신경이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라 허리 디스크 통증은 허리에서 다리까지 아픈 것처럼 목에서 디스크가 터질 때 눌리는 신경은 목에서 팔로 가는 신경이라 이 목디스크 환자분들은 목부터 팔까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추간판 문제 때문에 허리뿐 아니라 발바닥까지도 저리인 경우라면 디스크가 상당히 진행이 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증세가 심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예, 자주 듣는 질문인데요.
네.
이 디스크의 경우는 다른 질병과 다르게 이 디스크가 크고 통증이 심하다고 심한 디스크로 분류하고 디스크가 작고 통증이 적다고 약한 디스크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디스크의 크기, 환자의 나이, 통증의 정도와 치료 결과인 예후와 비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다시 설명드리면 디스크는 저절로 약물, 물리, 통증 치료만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7, 80%. 좋아지지 않아서 수술 받아야 되는 경우가 20% 정도인데요. 이것이 크기, 모양, 정도에 따라 구분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병원에서 진찰받고 디스크로 판단되는 경우 마비만 없다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6주 정도 지켜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가진 증상이 추간판 탈출증 문제로 확진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이 대부분의 경우 환자분이 오시게 되면 엑스레이 검사라 그러는 단순 방사선 검사로 암이나 균 등 아주 나쁜 소견이 보이지 않나 보고요. 약물 물리치료를 보통 하게 됩니다.
네.
몇 주 해보고 증세가 호전이 되지 않으면 고가의 검사이고인 MRI를 포함한 정밀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하게 되고요. 디스크로 확진이 되면 무조건 비수술 치료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하루가 지옥 같은 경우. 둘째, 보존적 치료, 즉 비수술 치료를 짧게는 6주, 길게는 3달 했는데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아서 힘든 경우. 셋째, 발목이나 발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이 마비되거나 대소변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다려보지 않고 응급으로 수술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2009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오른쪽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걷지도 앉지도 못해서 수술을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왼쪽 다리가 저려서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요. 목에도 디스크가 세 군데 있는데 혹시 목 때문일까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걷지도 앉지도 못하신다. 이건 무엇 때문일까요?
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수술 전에는 오른쪽 다리가 저리고 아팠는데 수술 후에는 오른쪽 다리 통증은 좋아지는데 아프지 않았던 왼쪽 다리가 아프신 것으로 생각되고요. 수술은 아마도 오른쪽 다리로 내려가는 디스크를 제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 전문의 딴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오른쪽 수술을 했는데 건드리지도 않은 왼쪽 다리가 아프다고 환자가 호소하실 때 이 상황이 매우 이해가 안 돼서 논문도 많이 찾아보고 공부도 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수술 전에 오른쪽은 병이 심해서 증세가 있었고 왼쪽은 증세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약간의 협착증이 있었는데 수술 후에 수술 받은 오른쪽뿐만 아니라 왼쪽의 신경까지 같이 부어오르면서 수술 받은 오른쪽은 이미 구멍을 뚫어놔서 부어올라도 증세가 안 생기지만 수술 받지 않은 왼쪽은 약간의 협착증이 있지만 신경이 부어오르면서 증세가 생기는 이런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전에 이런 문제로 수술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현재 이분은 아팠던 오른쪽 다리는 좋아졌으니까
네.
걱정 않으셔도 되고 안 아팠던 왼쪽 다리 통증이 문제인데 수술 전에는 증세가 없으셨기 때문에 단순한 약 물리 주사 치료를 받으면 왼쪽도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또 목 디스크가 영향을 주진 않았을까 이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신데 어떤가요? 영향이 있을까요?
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목 디스크가 아니라 경추성 척수증이라는 병이라면 다리까지 아플 수 있지만 수술 전 진단이 목 디스크였기 때문에 아마 이것 때문에 다리가 저린 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다리는 지금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왼쪽 다리에 수술 외에 다 다른 방법들을 먼저 취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또 수술을 고려해보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네요.
예, 여태까지 경험상 이런 경우는 대부분 한 6주 정도 비수술하면 좋아졌기 때문에 다시 왼쪽을 수술할 일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 혹시 다른 질병인 경우에는 수술할 수도 있으니까 수술한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은 휴대폰 뒷자리 6990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네요. 흔히 노인분들 고관절을 다치거나 하면 괴사에서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고관절은 상체와 하체를 접목시키는 사타구니 양뼈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생명까지 앗아가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9월 3일 방송에서 고관절 통증 치료와 인공 고관절 수술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 방송 들으시고 질문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 저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고관절을 다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어떤 의미인 거죠?
이 고관절의 골절이나 괴사로 돌아가시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초기 급성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는 고관절 골절이 너무 심해서 피가 너무 많이 나오고 혈압 조절이 되지 않고 돌아가시는 경우.
네.
둘째, 고관절 골절 발생 시 매우 드문 일이지만 뼈 내부에 있던 지방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지방혈전증이 발생하면서 심폐혈관을 막아서 돌아가실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세 번째인 경우인데요. 골절을 수술적 치료를 받지 못할 상황이었거나 수술이 잘 되지 않아서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장기간 누워있게 되고 그래서 누워있기 때문에 발생한 합병증으로 사망률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관절 골절로 사망하신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수술하지 못하고 수술 받지 못하고 보행하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경우와 너무 고령인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데
네.
수술을 받다가 이 마취 수술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 이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청취자분들의 근육 그리고 관절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정형외과 전문의 남기세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필의 노래예요. 꿈. 인체의 신비 의학 이모저모 우리 인체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알면 알수록 놀랍고 신비로운 우리 인체 그리고 의학세계 이모저모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을지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와 함께할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 외모에서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오늘은 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선은 피부가 대체 뭔지 또 우리 인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살펴볼게요.
네, 피부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그렇죠.
피부라는 것은 몸의 외부 표면을 덮고 있는 조직을 말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보이시지만 독특한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부터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각각의 층에 따른 구성세포들이 달라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선 피부는 체온을 조절하죠. 또 유해물질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신체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피부는 또 단열재입니다. 내 몸의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요. 또 체온이 너무 올라간 경우에는 피부 쪽 혈관이 확장이 돼서 열 방출을 하면서 체온을 또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 신체의 물리적 장벽으로 병원균이나 또는 유해물질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요. 또 몸 안의 수분이나 전해질이 밖으로 쉽게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중요한 기능도 있고 또 온도와 압력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감각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단순한 보호막 정도가 아니라 꽤 많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피부가 세 층으로 나뉜다고 하셨잖아요. 네. 각각의 층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네, 가장 먼저 바깥의 표피는 각질, 모발, 손, 발톱의 단백질을 생산하는 각질 형성세포가 가장 큰 비중으로 있습니다.
네.
이 바깥으로 갈수록 모양이 평평하고 핵이 없는 형태가 돼서 벽돌처럼 이 납작하게 층층이 쌓인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요.
네.
이게 물리적 장벽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손바닥이나 발바닥처럼 접촉이 많은 부분은 각질층이 아주 두껍게 발달을 하는데요.
네.
우리 이런 피부의 각질층을 닦아낸다고 떼수건으로 박박 밀어내면 이런 이제 벽돌 구조가 다 깨지는 거죠. 또 피부 색깔과 관계가 되는 멜라닌 세포와
네.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랑게한스 세포가 표피에 있고요.
예.
땀샘과 모공과 피지샘과 손발톱도 표피에 포함이 됩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진피가 있는데요. 이 진피는 결합 조직인 콜라겐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피부에 탄력을 주는 구조물도 있고요. 혈관과 신경도 이 진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 아래쪽에는 이제 피하 지방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요. 보통 허리 아래에 가장 두껍게 나타납니다.
네.
러브핸들이라고 조금 창피한 게 나타나게 되죠. 이 단열의 역할을 하고요. 또 충격을 흡수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고 또 영양을 저장해서 나중에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몸에 굴곡을 형성하면서 몸매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합니다.
네. 또 피부 관리에 관심 많은 분들은 모공의 그 크기에 대해서도 네.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어떤 사람은 모공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공이 도드라져 보이는데 이 모공의 크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다 똑같고 안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끈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 모공이라는 것은 모낭에서 털이 자라 나오는 공간을 말하고요. 피지선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만들어진 피지는 이 모공을 통해서 피부 표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손바닥, 발바닥, 입술 등을 제외하고는 전신 피부에 있고요. 주로 얼굴과 목과 가슴에 많이 분포를 합니다. 원래는 이제 이 모공에서는 털을 만들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털을 세우거나 눕히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사람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털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네.
이런 기능은 크게 중시되고 있지 않죠. 모공의 이 지름은요. 대략 0.02에서 0.05mm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게 계절이나 나이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특히 호르몬의 영향으로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는 사춘기에는 모공은 이걸 빨리 배출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넓어집니다. 또 모공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피지가 모공 안에 그냥 남아있게 되면 이 정체된 피지는 모공을 자꾸 더 넓힐 수도 있어요. 이 모공이 또 넓어지는 다른 이유가 또 있는데요. 피부 노화도 모공을 넓게 합니다. 피부가 노화되면 모공을 지지하는 콜라겐 섬유, 탄력 섬유 이런 게 변성되고 감소해서 받쳐주는 힘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공이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이 모공의 크기는 남녀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남자가 여자보다 모공이 큰데요. 왜냐하면 이 피지선은 남성 호르몬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피지양이 많은 반면에 수분 함량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서 모공이 훨씬 쉽게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사람은 다른 동물하고 비교했을 때 이 피부 겉표면에 털이 별로 없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만 이렇게 매끈한 피부를 갖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정말 사람만 왜 이럴까요?
네.
털은 이 포유동물만 가지고 있는 피부 부속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네.
사실 뭐 머리카락은 햇볕에 대해서 두피를 보호하고
그렇죠.
겨드랑이 털은 피부 마찰을 줄여주고 속눈썹이나 눈썹은 햇볕이나 땀방울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거든요.
예.
또 성적인 매력을 제공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사람한테만 피부에 털이 적은 이유는 아직도 정확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재미있게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성적인 매력과 관계된다는 겁니다. 여성들이 털이 적은 남성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여성들이 이이나 벼룩 같은 흡혈 동물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들 서식처가 될 수 있는 털이 많은 남자보다는 털이 적은 남자를 더 선호했고 이런 선택에 의해서 털이 적은 쪽으로 점점 진화되어 왔다는 거죠.
예.
이 다른 이론으로는 또 인류의 기원과 관련이 있는데요. 인류의 공통조상이 아프리카에서 기원한다는 것이 연구로 많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네.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인류는 체온 조절을 위해서 땀을 많이 흘려야만 했고 이 땀 분비와 증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털이 없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털이 저절로 없어졌다는 것이 또 하나의 가설입니다. 실제 땀을 통해서 많은 양의 열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활발하게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가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 피부 관련해서 요즘에는 뭐 피부 재생이라든지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콜라겐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식품 형태로 복용하기도 하는데 피부에서 콜라겐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궁금하고
네.
이렇게 콜라겐을 먹거나 바르거나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 콜라겐은 이 표피 아랫부분인 진피층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구성성분이고요. 그 외에 인체 여러 조직과 결합에 아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네.
세포 사이사이에 치밀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서 자외선이나 외부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또 멜라닌 색소의 침착, 즉 기미와 주근깨를 방지하고요. 또 수분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서 주름을 예방해주고 피부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콜라겐은 청소년기가 끝나고 성인으로 접어드는 18살 이후 정도부터 몸속에서 생산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피부 탄력, 윤기가 떨어지고요. 주름, 검버섯, 기미가 늘어나고 피부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 콜라겐을 피부에 보충만 해준다면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이 콜라겐이라는 것은 부피가 굉장히 큰 고분자 물질입니다.
네.
표피와 진피 사이에 있는 치밀한 피부 장벽을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많이 발라도
네.
콜라겐이 재기능을 하는 진피층까지 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인데요. 또 콜라겐을 먹는 거는 그럼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네.
이것도 사실은요. 크게 도움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콜라겐을 우리가 먹게 되면
네.
소화효소에 의해서 더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또 그 분해된 것들은 우리 몸에 흡수돼서 다시 단백질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때 무조건 다 피부 진피로 가서 콜라겐을 만든다라고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서 바르거나 먹어서 피부에 콜라겐을 늘릴 수 있다. 이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 몸에서 잘 합성될 수 있도록 피부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수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균형 잡힌 식사를 잘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면 이게 또 피부에도 건강해지는 그런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이거 말고도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 해볼 수 있는 방법들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몸의 모든 부분과 마찬가지로 피부 세포 또 한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죠.
예.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 C나 E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피부 노화, 피부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사실 피부 노화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것은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조금 덜 늙어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은 자외선을 피하시는 거예요.
네.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제 잘 바르시고 모자, 양산 뭐 이런 거 쓰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은 피지와 수분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남성분들은 사실 피지가 많아서 조금 더 피부가 반질반질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외선 차단제를 조금 덜 발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피지 분비가 적고 네. 수분량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훨씬 빨리 노화가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더 세밀하게
네.
자외선 차단제도 좀 바르시고 수분도 충분히 섭취하시고 또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 쪽으로 가는 혈관들이 늘어나면서 혈액순환이 잘 돼서 피부세포를 훨씬 더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담배 피우시는 여성분들이 있는데요.
네.
담배를 태우시면 여성의 피부를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여성 호르몬이 피부에서 전혀 이용되지 못하는 여성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피부가 아주 빨리 노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금연은 아주 뭐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너무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몸의 피부와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을지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오환진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야, 우리 집에 가서 더 놀자.
아이는 좋아하는 친구일수록 집으로 부릅니다. 아이들의 추억을 만드는 집이니까 소중한 시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도록.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온, 금강주택.
질병의 고통을 멀리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추구합니다. 이름을 알리기보다 품질을 앞세우며 전문 의약품 개발에 땀 흘려온 환인제약. 당신 곁에는 언제나 환인제약이 있습니다.
오미자 인삼, 도라지 우엉, 생강, 대추 다 모였네.
건강하게 담았죠. 맛있게 담았죠. 자연을 모아 담았어요.
가고파 힐링푸드 자연청.
가고파 힐링푸드.
오늘 닥터 유의 퀴즈 정답은 무좀입니다. 저희 건강한 아침에 참여하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해피머니 상품권,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 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패드를 드립니다. 오늘은 가족하고 함께하는 시간 많이 많이 보내시라고 이승환의 가족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세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
때로는